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둘을 합쳐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또 사회에서도 가정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가정이 많이 허물어진 때가 없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 건강한 가정을 찾기가 정말 어렵고 또 출생의 비밀이 없는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다른 설교들보다 훨씬 더 언제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더욱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혼자이신 분들도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5년에 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면허를 딴 그 다음날 강남구 논현동에서 광진구 광장동까지 강변북로를 거쳐서 운전했습니다. 당시 운전했던 자동차가 수동기어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웠는지 첫날에는 기어를 1단에서 3단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릴 때는 4단과 5단 기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운전하고 제네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처음 7개월 정도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모터쇼 할 때 그 행사장에서 자동차를 계약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처음 운전하게 된 날도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제가 사는 집까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도 자동기어이고 길도 잘 압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받고 그 다음날 운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운전을 안 한 지는 불과 7개월이었는데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운전을 한 날과 그 다음날은 운전할 때에 내 앞에 다른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차를 계속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이 긴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랍장이 필요해서 집에서 가까운 대형 마트를 갔습니다. 그 매장은 제가 살던 집과 약 3km가 채 못 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시되었던 것 중에 가격도 저렴하고 제 마음에 꼭 드는 서랍장을 구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서랍장을 자동차 의자를 눕히면 충분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고 보니 서랍장이 꽤 컸습니다. 그 제 자동차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제네바에서는 배달 비용이 꽤 비싸기 때문에 다 직접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서랍장을 싣고 갈 자동차를 빌렸는데 1톤 정도의 작은 트럭 중 1톤 정도의 작은 트럭이 없었는지 아니면 제 운전면허증이 일종 보통이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5톤 정도의 큰 트럭을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받고 3개월 정도는 수동기어를 운전하고 그 후로는 자동기어만 운전했습니다. 약 8년 동안 수동기어를 운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를 바꿔서 어떻게 운전을 해 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시동을 켜고 움직여 보았더니 움직여지기는 했지만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들은 후진을 할 때에 기어를 가장 그 오른쪽으로 해서 뒤로 하면 뒤에 두면 되지만 그 자동차는 기어를 가장 왼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두어야 했습니다. 시동을 두 번 꺼뜨리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짐을 풀고 차를 반납했습니다. 저는 면허증도 있습니다. 또 전에 스틱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할 때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 부모나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동차는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고 그 자동차는 흉기가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나이가 찼다고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또 일정하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또 일정량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배부해 주지도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해야 합니까? 저도 필기에서 두 번 떨어지고 실기에서 두 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연습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잘 운전하기 위해서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 부모 면허증, 자녀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결혼교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만 저 역시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괜찮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참 많이 좌절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주 전문직입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살다 보면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고 듣노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또 비정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해 또 부모 역할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준 최초의 삶과 신앙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복사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부모에게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늦게 귀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달래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회초리로 종아리도 때려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유명한 역술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도사님, 우리 딸이 정말 속을 많이 썩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역술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닮아? 누굴 닮아? 한참 주문을 내던 역술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 안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술이는 다시 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닮아 누굴 닮아. 역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역술이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 정말 외국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 확실하게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주문을 내던 역술이는 정교에 분명히 있다고 나오는데 왜 없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역시 화가 났습니다. 없어서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있다고 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역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미. 지 에미라고 나오는데요. 또 각 사람에 대해서 4등급으로 매겨놓은 유머가 있습니다. 가수 1등급, 노래는 물론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잘한다. 2등급, 라이브도 잘한다. 3등급, 표절은 안 한다. 4등급, 염색만 잘한다. 학생 1등급,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한다. 2등급, 친구들이 좋아한다. 3등급, 학교 구내매점 주인이 좋아한다. 4등급 PC방 주인이 좋아한다. 아들 1등급 공부까지 잘한다. 2등급 말은 잘 듣는다. 3등급 몸은 건강하다. 4등급 지 애비를 닮았다. 정말 자녀 1등급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인사말과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신이 투옥되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개되고 있는지와 삶과 죽음을 사이에 둔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주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중하고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을 축소된 교회라고 하고 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그곳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은 곧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가정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7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다에 해당한 단어가 시나슬레오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어 신과 경기하다, 투쟁하다의 뜻의 아슬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육상 경기를 뜻하는 athletics입니다.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영화를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행군할 때처럼 줄을 지어서 여러 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첫 줄 전체가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첫 줄이 쓰러지고 나면 그 다음 줄이 또 나갑니다. 그처럼 협력하다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군인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협력하다는 미식축구에서 상대팀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팀 선수들이 서로 스크럼을 짜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버티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와 자식을 포함한 가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6장 4절 상반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미 마음에 분노해 있으면 제대로 된 바른 양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또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한들 그것은 잔소리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녀가 노여움을 느끼게 되는 부모의 네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변덕스러운 감정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바르지 않은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속이 상해서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내가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주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에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화를 낼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길에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집에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이야기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의 비위만 맞추려고 합니다. 자녀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부모의 행동과 기분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부모가 너무 친절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허락하더니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기분이 너무 나빠하며 애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이런 부모의 변덕은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둘째로 비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전부를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모는 비합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랄프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you are speaks so loud. 당신이 이 누구인지, 즉 당신의 인격이 말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I cannot hear what you said.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기를 생각하고 바라지만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고 행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우리의 말을 듣고 변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자녀에게는 부모의 행동이 너무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말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자녀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셋째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1류대학을 가는 것이 하늘님께 영광을 돌리겠니? 3류대학을 가는 것이 하늘님께 영광을 돌리겠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대학도 못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겠니? 지금 교회로 가는 것보다 조금만 참아. 대학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런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은 자녀를 아주 노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의 열림 단추를 누른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가 기다려. 그렇지만 엄마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안에 먼저 타고 있던 남자가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자 엄마는 아이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함께 타고 있던 남자는 속으로 그렇지, 잘못한 것은 혼을 내야지 하며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가.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부모의 타인을 향한 배려심이 자녀를 더 바르게, 더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무 엄한 태도입니다. 엄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생각들은 아버지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단지 엄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벌이 너무 작으면 잘못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벌이 너무 크면 분노를 쌓게 만듭니다. 체벌에는 애정이 포함되지만 폭력에는 감정이 섞입니다. 그래서 체벌 후에는 교훈과 격려가 남지만 폭력 후에는 거절당함과 상처만 남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특히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내고 많이 때리는 것이 강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상한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무서워야 해야 되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대해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다만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화를 내셨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 채 엉터리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매를 들거나 우리의 바지를 벗겨서 집 밖으로 내어쫓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에게 너무 엄한 것은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최고 역할은 자녀 양육입니다.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집 밖에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고심을 하는 이유는 그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녀에게 아주 깊은 또 넓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도구가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도구를 자녀의 친구 엄마의 말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나 국가가 우리 자녀를 지식인이나 기능인으로 키워줄지는 몰라도 영적인 사람으로는 결코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몫이고 교회의 몫입니다. 부모와 교회 중에서는 부모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적이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2005년 여름에 로마를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분수의 도시로 알려진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비 분수를 구경하고 영화 로마의 휴일을 촬영했던 스페인 광장을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제 옆으로 한 어린 아기를 젖에 물린 채 물린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둘째가 아주 피곤해했기 때문에 둘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제가 유모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제 옆에서 아이를 감고 있던 천을 너르뜨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아차하는 생각에 제가 제 지갑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약간 헐렁하기는 했지만 주머니에 지퍼가 달린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퍼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제 주머니를 훑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쳐다보았고 그리고는 저절 물다만 그 아이의 눈동자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인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 로마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 아이의 눈동자가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기만 하면 그 아이의 눈동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때부터 그 엄마로부터 합당하지 않은 삶을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그 엄마가 제 지갑을 빼내는데 성공했다면 며칠 동안은 잘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집이 없다고 해도 숙소를 빌려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점점 더 변질되어 갔을 것입니다. 제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던 바로 전날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을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은 약 120여 개 정도가 되고 그 길이가 총 9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머리가 없는 유골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 유골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같은 맹수들에게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 즉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면 이 황금 마차를 타고 여기를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나가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지하 토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카타콤은 3층 또는 4층으로 무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무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신앙 때문에 지하 토굴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부모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어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합당하지 못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대로 복사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이 참 많이 허물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이 또 우리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과 동일한 것인지 바르게 진단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맞다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게 하시고 만약 사회적인 관습이나 내 신념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자격증도 없지만 우리에게 부모가 되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여겨지지만 이 자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유하게 되었으며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녀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이 혼탁한 시대의 가치관 속에 동화되지 않고 이 시대를 맑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